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아멘. 아멘. 한 나라가 나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나라가 나라 되는 요소 세 가지. 첫 번째가 사람이 제일 필요해요. 먼저는 백성, 그렇죠?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살아갈 땅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기에 한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입니다. 사람이,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국민이 살아가기 위한 법이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그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가족들을 다 초대합니다. 이민을 가죠. 몇 명이 내려갑니까? 야곱의 자식들과 그 종들 전체가 몇 명이었죠? 70명이 내려가요. 자, 70명이라면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숫자예요? 아니에요. 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는 거예요? 애굽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영적인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해 나올 때 몇 명이 나와요? 자, 우리 민수기 1장 4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이 총계가 어떤 총계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사람을 계수할 때,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뭐냐면 전쟁할 수 있는 20대 이상의 남자의 숫자예요. 자, 그러면 20대가 들어갈 거고요. 30대 들어가겠죠. 40대까지 제가 제 몸 상태를 보니까 전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50대 가능할까요? 50대는 못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대, 30대, 40대만 남자들을 계수했더니 몇 명이 나왔어요? 60만 3,550명. 자, 그렇다면 20대 이하의 젊은이들, 전체 계산되지 아니한 여자들, 50대 이상의 젊은 노인들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한 200만은 넘겠죠, 그렇죠? 최소한 2밀리언은 될 거예요. 자, 지금 애굽에 들어갈 때는 몇 명? 70명이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나오는데 지금 몇 명이 나온 거예요? 작게는 20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뜻이 뭐예요? 백성 민자에 셈 숫자에 기록할 기자예요. 그럼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에요. 영어 타이틀은 참 쉽습니다. Numbers. 그냥 숫자예요. 그런데 한글은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이 숫자적인 개념을 좀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70명을 데리고 갔다가 나올 때 200만 명이 나왔어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장정이 이미 60만 명이 넘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숫자를 계수하게 한 목적이 뭘까요? 너희들 이제 작은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약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2장 1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22장 2절부터 마지막 36장까지예요. 장은 이렇게 나누지만 그 장들을,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보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 머물 때예요. 시내산에 얼마나 머물렀죠? 11개월하고 5일을 머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짓는 예배를 상징하는 성막을 주세요.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이 두 가지를 받는데 11개월 5일을 머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 중에 이 말씀과 겹쳐지는 말씀들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1장부터 19장부터 그리고 출애굽기 40장까지가 이 부분이에요. 11개월 5일 동안의 내용을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전체 27장이 다 11개월, 5개월 동안, 5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받고 성막 받는 걸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2장 1절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장소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향하냐면 가데스바냐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가데스바냐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 열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가데스바냐예요. 답을 주기 위한 전화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냐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어요. 이게 진짜 말하면 광야 길이에요. 이게 광야길이에요. 며칠이 걸렸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길이었더라.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왜 호렙산이라고 하죠?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를 이야기하면 시내산, 산 중턱을 이야기하면 호렙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다 똑같은 산이에요. 산 높이에 따라 부르는 게 다를 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 걸려서 갔어요? 열하루길밖에 안 걸립니다. 자, 이제 산수시험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까? 두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빼 율법 받고 예배를 상징하는 성막 받는데 11개월 5일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기까지 거기 가는데 또 열하루가 걸렸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앞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보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돼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못 알아듣죠. 산수시험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13개월 하고 보름이 걸렸어요. 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계산법이 그런 거니까. 그러나 별로 차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13개월 15일 걸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몇 년인데? 40년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뭘 한 거예요? 약속의 땅 다 보고 나서? 그 좁은 가데스 바네아를 빙빙 도는데 38년이 걸린 거. 다시 말씀드리면 불순종함으로 인해 고대게 훈련받는 세월이 38년이었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 출애굽했던 first generation, 1세대가 불순종한 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2세대가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세월이 38년이라는 거예요. 1세대 중에 약속의 땅을 밟은 사람은 단 둘입니다. 누구죠? 순서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민수기를 통해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더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어요? 나오자마자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숫자를 계산하라 하시고 주셨던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이에요. 너희 더 이상 약한 민족 아니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세월 낭비하지 말라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전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민수기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셨죠? 이렇게는 한번 해주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민수기를 보는 거예요. 두 가지로. 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 3장이에요. 그렇다면 장소는 여전히 어디? 시내산.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 앞에 율법 받고 하나님 앞에 성막 받는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4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후에 레위지파들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를 돕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왜 레위지파를 바치게 했는지 거룩하게 그 배경을 오늘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겠죠. 41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인간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제가 설교의 마무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설교가 끝날 때쯤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아니, 민수기를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 오늘 본문을 잘 따라오시면 설교를 이해하시면 설교 끝날 때쯤에 하나가 보여야 되는데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인 십자가의 의미가 선명하게 이해되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레위인을 구별해서 바치라고 요구하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렇죠? 잡을 다 드리고 하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자, 그런데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뿐만 아니에요. 짐승까지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앙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 보혈을 발라두면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영이 왔을 때 뭘 하는 거예요? 유월, 뛰어넘을 유예요. 또 뛰어넘을 월이에요. 두 번을 뛰어넘는 거예요. 유월절, 영어로 하면 pass over. 죽음의 영이 와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요구하셨던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보내서 마지막 재앙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의 장자들은 구원해 주었으니까 그 생명의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생명은 무엇으로만 하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대신 그 값으로 레위인을 거룩하게 내게 바치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인구 조사가 시작돼야 되겠죠. 장자의 개수가 계산돼야 되겠죠.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장자들을 다 계수하는데 1개월 이상 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장자들을 숫자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3절을 보니까 장자들의 숫자가 어떻게 돼요? 22,273명이 나왔습니다.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 장자들이 22,273명.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숫자가 22,273명이에요. 그렇다면 2273명을 위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레위인의 숫자가 이 22273명과 어떻게 돼야 돼요? 숫자가 매칭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생명은 생명으로 바쳐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6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46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숫자보다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숫자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몇 명이 적어요? 273명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전체를 계수했더니 몇 명 나온 거예요? 2만 2천 명이 나온 거예요. 273명이 부족한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어때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 우리 한국적인 사고,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겨우 273명 부족한데 에이, 받은 걸로 쳐주세요. 세상적인 속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그래도 한민족 전체를 다 드리는 건데 퉁 칩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숫자는 22273명이지만 273명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얼마 되지 않는 숫자니까 없던 걸로 치워주시든지 받은 걸로 쳐주시든지 그냥 퉁칩시다. 이게 우리 한국적인 정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47절 한번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게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계세요. 제가 앞부분만 읽습니다. 한 사람에 다섯 세겔씩 받되. 자, 부족한 수 273명당 5세겔씩 더해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을 보면 273명 곱하기 5세겔 하니까 총 몇 세겔이 나온 거예요? 1365세겔이 나왔어요. 그 1365세겔과 레위인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5세겔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성전세를 내요. 얼마를 냅니까? 반세겔을 내요. 그렇죠? 반세겔을 냅니다. 그런데 이 반세겔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두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였죠? 예수님 당시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런데 성전세가 두 데나리온이니까 얼마? 성인의 이틀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 두 데나리온이니까 다섯 세겔 하면 몇 데나리온? 20데나리온. 그러니까 성인 한 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이 22273명이 돼야 되는데 273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한 명당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Redemption money를 내라고 하는데 한 명당 얼마를 내라고요? 5세겔. 오늘날로 계산하면 거의 한 달치 월급이 조금 부족하게 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사람의 그 생명의 가치가 크다라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예요? 커요? 한 사람의 생명이 한 달치 월급밖에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싸게 놀지 마셔요. 우리 생명 그보다 훨씬 더 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한 생명당 한 달치 월급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분명히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생명이 한 달치 월급밖에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겨우 한 달치 월급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굳이 일전도 안 깎아주시고 다 받아내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게 계산이 안 되면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에요? 천하를 다 가지신 분이 한 달치 월급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코 묻은 돈 그거 정확하게 다 받아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뭘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 생명의 값을 치를 수가 있다가 바로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그 숫자 속전으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속전은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속전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값을 치를 수 있다라는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라는. 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면 어떻게든 살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길을 여시는데 사랑하면 어떻게든 살 길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이 극악무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여자애를 유괴해서 강간, 살인, 사체 유기까지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이에요. 하이퍼테리컬리 이야기하는 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럴 때에 그런 뉴스를 들으면 일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일 놈 아니죠? 끼길 놈. 그렇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간은 두 번 찬스 주면 돌아 쓸 놈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나쁜 짓 또 할 놈이에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극악무도한 이런 죄인은 사형시켜야 돼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사형 제도가 없으면 이놈을 위해서라도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는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자식은 두 번 찬스 줘도 또 나쁜 짓 할 놈이야, 평생의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을 놈이야,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놈 맞아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남들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단순해져요. 법대로 해. 사형시켜. 그런데 사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법대로 하셨으면 우리 하나님 참 쉬우셨을 거예요. 법은 뭡니까? 죄의 삭슨? 사망.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영원 멸망 받으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원망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법대로 했으니까 원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니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대로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자식 어떻게든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구원의 길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간단하거든요. 법대로 하면 돼요. 신고하면 되고요. 그러나 사랑하면 이놈을 어떻게든 살려줘야 되니까 길을 찾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속전의 원리가 Redemption Money,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이 있는데 법대로 처리하면 간단한데 사랑하니까 사랑이 인볼브 되니까 하나님이 복잡해지시는 거예요. 이걸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어떻게든 살려내기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손해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손해예요. 왜 손해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겨우 한 달치 월급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 속전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뭘 포기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거. 우리한테는 겨우 한 달치 월급 달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 삶에, 날마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살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사면초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이 품어야 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든 살 길, 구원의 길 열어주실 거야.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 이 믿음 위에 건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길을 여실 거야. 어떻게든 구원의 길을 여실 거야.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 주님 앞에 치유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특이할 점은 주님이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주님 앞에 온 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어떻게 왔습니까? 친구, 내 사람이 들 것에 메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주님 앞에까지 메고는 왔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이걸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사랑했던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해 봐요. 친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사랑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 중풍병자가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서에는 어떤 계약이 있을까요? 나를 들 것에 실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데려주세요. 그게 계약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 싣고 왔는데 나름대로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가고는 싶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과 계약한 대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 나름대로 주님 앞에 데려가려고 예를 써봤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돌아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돌아가겠다라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일 처리하기 너무 쉽습니다. 계약서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명의 친구는요, 친구의 아픔을 알아요. 사랑하는 친구가 아파요. 사랑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놈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민하니까 답이 뭐가 나와요? 참 인생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복잡해져요. 왜? 지붕 뚫으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아유 저놈들은 뭐하는 놈들이야, 나무 지붕 뚫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왜 그렇게 인생 복잡하게 살아?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법대로 계약서대로 하면 쉬운데. 저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있으면서 제 간증을 몇 번씩 나누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미국에 도피 유학 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농담스럽게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됐거든요. 공부를 참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죠. 그럴 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제 실력을 가장 잘 알잖아요. 한국에서 제 스스로 대학교 못 갈 줄 알았어. 그런데 친구들이 다 원서 쓰고 대학교를 가니까 저도 원서를 쓰고 대학교 시험을 쳤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전문가들이시군요.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질 걸 알았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알았으니까 가볍게 받아들였을까요? 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대학교도 못 나와. 무슨 인생 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좌절하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내 미래를 열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성도님들 실력은 너무 세.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미국 유학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내 부모가 아니었다. 만약에 내가 고아원에서 성장했다면, 그래서 내 고아원 원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아. 그냥 법적으로만 자식이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를 못 갔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재수를 시켜준다고 대학교 갈 놈도 아니야. 재수 시켜줬는데 또 대학 못 가면 시간 낭비, 돈 낭비니까 성은아, 그냥 너는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라. 돈 벌어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쉽게 일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한국말로 내 땅에서 공부해도 대학교 못 간 놈 외국 보내면 유학 성공한다는 보장 있어요? 없어요?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없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사랑하니까 복잡해지는 거. 그냥 쉽게 결단이 안 되는 거. 어떻게든 살 길을 열어주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속전의 원리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법은 있어. 죄의 삭은 사망이야. 법대로 하면 쉬운데 사랑하니까 법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구원의 길, 살 길을 열어주려고 하니까 뭐밖에 없어요?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속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길에 많이 비유합니다. 광야에 없는 게 뭐예요? 광야에는 물도 없지만 길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길이 없으니까 방향을 알려주는 사인판도 없겠죠. 길도 없고 사인판도 없으면 구글맵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해? 나침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셔. 밤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스스로 나는 길이요.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또 나는 생명이니 그 길을 가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붙드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속전되신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든 살 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내 인생, 내 후손들의 인생, 우리 교회의 미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살 길, 구원의 길 열어주신다.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